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표현을 하는, 설명을 하는 여러 가지 설명 내지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익숙한 부모와 자녀의 비유, 또 목자와 양의 비유, 또 왕과 백성의 비유, 주인과 종의 비유, 신랑과 신부의 비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하는 설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특별한 표현이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그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친구. 자, 여러분, 이 친구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실로 엄청나고 실로 놀랍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이 친구라는 말이 이렇게 참 놀라운 표현인가?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는, 여러분 지평을 연다는 말 아시겠는데요? 지평을 연다. 말 그대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얼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41장 8절에 앞에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 말이 잘못 나왔네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친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를 설명할 때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그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정말 특별하고 또 특별한, 예.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의미심장한 느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드는데, 여기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진다. 그 말씀이겠죠. 뭐가 달라진다는 것이냐.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이전과 이후가 이제는 뭐가 달라진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 있어서 완전히 차원이 이제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땠느냐?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막연합니다. 막연하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데 더 이상 막연하지 않고 너무너무 가깝고 그리고 너무너무 친밀하고 속속들이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아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부터는 혁명과 같은 이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니까 친구라는 말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집에서 장난도 참 잘 치고요. 맹구 흉내도 잘 내고 아바타 흉내도 내고 하여튼 이 장난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다. 누가 하는 말이냐? 저희 집사람 하는 말입니다. 뭘 몰랐느냐? 예전에는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옆에 있던 애들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그럼 엄마,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어? 몰랐지. 결혼 전에는 그냥 조용하고 그냥 과묵한 줄 알았지. 자, 여러분. 그러면 속았다는 것이냐? 뭐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원래 이렇게 장난도 잘 치고 하여튼 잘 놀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막연하게 알았던 것이죠. 막연하게. 예. 그저 이제 멀리서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결혼과 함께 이제 아는 차원이 달라진 것이고 알매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새롭게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친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놀라운 말이냐? 우리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이 친구라는 말은 친밀함에 있어 가지고 그 한계선이라는 거 있죠. 한계선을 이걸 삭제를 시키는 없애는 말이 친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정말 가장 마음으로 흠모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 저 사람과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과 좀 친밀하게 참 지내고 싶어. 더 참 저 사람과 다가가고 싶어. 그런데 참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친근한 말을 한번 꺼내봤는데 자, 두 가지의 이제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 그 사람이 그 친근한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을 듣고서 만약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내가 네 친구냐? 라고 반응을 했다면 정말 썰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가까이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네 친구냐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친구냐 하는 말은 넘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이 있는데 한계선이 있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번째 반응, 내가 네 친구냐가 아니라 야,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조심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사이에는 주저할 게 없잖아, 숨길 게 없잖아 라는 반응이 나왔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그리고 정말로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겠죠. 우리 사이에는 주저할 게 없잖아. 우리 사이에는 숨길 게 없잖아. 라는 그 반응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네 친구냐가 아니라 끝에 말 하나가 바뀌는 거죠. 내가 네 친구다로 바뀌는 거죠. 예. 내가 네 친구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슬픈 말이고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내가 네 친구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 이건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가 활짝 열리는 말입니다. 예.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네 친구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 더 이상 가깝게 다가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접수되셨죠? 예. 내가 네 친구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우리를 도와줄 능력자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대상자도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 그건 몰라도 그러나 교제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가 네 친구냐가 아니고 내가 네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조심하지도 말고 예의도 없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친밀함에 있어서 이제는 한계선이 없어지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브라함과 참 모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친구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의 한계선을 이거를 없애는 말이 된다. 두 번째는요. 이 친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놀라우냐? 이것은 여러분 친구가 되면 자 제가 이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레벨이라는 거 아시죠? 레벨이 없어집니다. 레벨이 통폐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레벨이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서로 차별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레벨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 바람직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차이가 있으니 당연히 경제적인 레벨의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문화적인 차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적인 차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전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친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친구가 돼버리면 이 레벨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친구가 되기 전에는 레벨은 존재합니다. 친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레벨이 통폐합이 됩니다. 레벨이 없어져요. 레벨이 무의미해집니다. 레벨이 같아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 이렇게 되면 이 친구라는 말 속에 레벨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레벨이 같아진다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레벨이 같아져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관계 속에 실제로 이 레벨이 무너지지 않으면 실제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교통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적인 레벨이 달라요. 지적인 레벨이 달라도 두 사람이 잘 지낼 수는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적인 레벨이 이게 너무 다르다 이러면 잘 지내는 것은 좋지만 친밀해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친밀해질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아예 배운 게 없어서 아예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또 한쪽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쓰는 말마다 너무 어려운 말만 쓴다면 여러분 두 사람이 이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벨이 다르면 이게 서로 친밀한 것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사회적인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과 사원 사이에는 서로 존경할 수도 있고 잘 지낼 수 있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잘 좋은 관계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허물 없이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친구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레벨이 다르면, 다시 말씀하면 서로 잘 지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서로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교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벨을 맞추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한 두어 달 전에 저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운 자,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을 부를 때 지존자라고 불렀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한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까 지존자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지존자, 지존자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걸 이제 그 원어로 표현을 해보면 엘리온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불렀다는 사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왜 저게 중요한 것이냐. 신명기 26장 19절 여러분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에는 뛰어나게 하셨다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높여주셨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느낌을 가지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저걸 다시 번역을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엘리온 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존자 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이름, 하나님께만 통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백성들에게 그 명패, 그 이름표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제시대 그 창씨 개명할 때 자기 이름을 일본식으로 등록하라 뭐 이랬더니 한국 사람이 그 등록하는 과정에 일본 순사한테 많이 얻어맞았다. 왜 얻어맞았느냐. 이름을 등록하는데 이름을 히로히토라고 등록한 거예요. 그 히로히토는 일본 천황 이름인데, 그 일본 사람이 야, 얻어맞아라 이러면서 뭐 때렸다. 뭐. 자, 여러분, 뭐 이게 참 뭐 옳으냐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까, 네가 천황도 아닌데 왜 천황 이름을 쓰느냐, 그 말이죠. 그 말. 예. 네가 천황 레벨이 아니면서 왜 천황의 이름을 네가 갖다 쓰느냐,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일본 천황 정도가 아닙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표를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금방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같이 비천한 자를, 미물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한 우리 같은 존재를 세상에 하나님의 반열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첫 번째.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목적입니다. 목표. 우리를 왜 이렇게 높여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높여주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이 뭔가 하니까,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레벨을 맞추는 이유는 레벨이 같아야만, 예, 교제가 되는 것이니까. 레벨이 다르면 교제 교통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해서 높이시는데 이렇게 높이신 다음에 우리와 정말 아무런 허물 없는 깊은 교제 교통의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벨이 같으면 이제는 서로의 마음에 들락날락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에 13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앞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친구입니다. 이게 바로 친구입니다. 처음에 나오고 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죠. 겸상을 한다는 뜻이고 함께 먹고 마신다는 뜻은 이게 뭔가 하니까 레벨이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까불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신 그 목적, 예. 그걸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처럼 우리를 높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인과 종으로서 교제하는 것 아니다. 스승과 제자로서 교제하는 것 아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친밀함의 한계선은 없어진 것이다. 삭제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와 나 사이에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친밀함에 있어서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려버렸다.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어마어마한 말씀, 이게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죄를 용서한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우리를 높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죠. 왜 눈높이를 낮추시는 것입니까? 레벨을 맞추려고. 레벨을 맞추려고. 왜? 레벨이 맞아져야, 레벨이 같아져야 이제는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요. 교통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 자 이때부터가 뭔가 아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친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 이거는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이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이 친구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진면모를 우리가 맛을 봐야 되죠. 누려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친구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보다 어쩌면 오빠라는 말 뭐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왜? 한계선을 삭제하니까요. 한계선을 없애는 것이니까. 이걸 알고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라는 것이 막연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막연합니까? 이게 막연하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그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다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과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안수 집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손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뭐 손자 자랑하는 거야 뭐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와 이건 자랑할 만하다 정말 자랑할 만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손자가 어떤 손자였느냐 한 번은요 이 할아버지하고 이 안수 집사님하고 이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갔습니다. 예배당에 딱 앉는 순간 얘가 머리를 숙이더니 바로 울었어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애가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끼면서 울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갑자기 무슨 일인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울었느냐? 갑자기 기도하다가 왜 울었느냐? 무슨 기도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대답하는 말이,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켰네요.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그러고 나서 흐느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로 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이게 어려운 말로 이게 교통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은 진실한 말로 하는 이게 교통이구나. 누구든지 여러분, 어려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진실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말은 할 수 없지만 정직한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무한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 유명한 감리교 그 원종수 권사님, 그 암 전문의 그 권사님이 그 간증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그 이런 시간에 추운데 새벽 기도를 가면 꼭 그 본당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항상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가? 예. 종수야, 네가 왔느냐. 그래. 야, 그게 그 감동이에요. 요즘 여러분 새벽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올까? 제가 그런, 이, 뭐랄까요. 이 질문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오시는데 아마 새벽에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작정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온라인으로는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으니 나중에 이제 통계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친밀하게, 이 어린 원종수 권사에게, 그 학생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려면은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의 시간이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인가? 아마 살면서 아마 정신없이 뭐 이런저런 고민 많고 염려 많은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말이 금방 잘 안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지만 얼굴이 딱 보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금방 진실한 말이 나옵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돌려서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되면 그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오자마자 바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시간, 이런 시간이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최근에 요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시간이 때로는 짜증도 나고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일종의 여러분 예열 시간입니다. 예열 시간. 예. 예열 시간이 필요하죠. 열을 이렇게 슬슬 이렇게 달구어서 제대로 이렇게 예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내 속에서 제일 정직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시간이죠. 내가 지금 무슨 염려를 하는지. 예. 그리고 내 마음이 제일 잘 열리는 찬양. 자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이 찬양만 부르면 그냥 내 마음이 금방 열리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찬양을 한두 곡 부르면서 이 예열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실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예,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마음에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마음에 감격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러면서 교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시간이 점점 즐겁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교제라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막연하다든지 아예 없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굉장히 불안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라는 말은 정말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 이 세상에 정말 이것보다 더 큰 혁명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건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만 구약의 모세 정도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열려버리는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 친구야가 아니고 내 친구다 라고 하시면서 무한대로 우리 앞에 한계선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레벨을 맞춰가지고 이제는 무한대로 이 가능성, 이 관계의 가능성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시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